사사기 17장 6절과 신명기 12장 8절이 설교 본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의 특징적인 표현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입니다. 이는 자기들이 옳게 여긴 대로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어 삶을 판단하며 살아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백성들은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어 자기 방식대로 이방신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모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의 수고로움과 위기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우리는 이러하였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또한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발견되는 그런 어려운 일은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야훼 하나님이 인간 왕을 주실 때까지, 또한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주실 때도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직 이 일은 야훼 하나님의 자비이며,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며 언약의 백성들이며 땅을 가진 또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수 있는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말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단순히 언약이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단순히 세례가 받쳐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언약의 표징을 받게 될때 그들은 그 언약 앞에서 아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복과 저주에 대하여서 동의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복과 저주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오직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중앙성소에 모여 주님의 방식대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미가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드디어 레위 청년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서에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레위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이 레위인들처럼 성전을 섬기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당을 섬겼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약의 진전을 가져왔고 더 이상 어떤 한 족장의 첫 아들이 성전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레위인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야훼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긴 것이지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그는 교회를 주시면서 그 교회는 주님 안에서 있는 교회야만 한다고 하셨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오늘 설교 주제는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야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주제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유다 가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야훼 하나님을 섬겼다. 둘째, 레위 청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섬겼다. 셋째, 율법이 사라진 곳에 배교가 일어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유다 가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야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유다 가족으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그냥 한 가문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가문이 더 특출하기 때문에라는 표현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 지파가 나오고 있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 기자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야훼께서 이르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의 시작이 유다족속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사기 후반부에 어떤 그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 부패한 모습들이 비록 다한 지파로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 자체가 유다 지파의 가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고백한 그 백성들이 누가 먼저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아닌 유다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지파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점령할 땅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정말로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땅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잘 조직된 부족국가였고 그들은 잘 정비되어진 군 장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전쟁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강력한 군대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 땅을 바라보며 야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 땅을 향하여 올라갈 수 없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사사기 1장에 나타난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다 가족들이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차라리 청소년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이 청년의 나이는 10대 말쯤 보여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또한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말은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 레위인이 지금 유다 지파의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일정한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거류하고 있는 이런 장면 가운데 그가 생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계를 위하여서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바라보기에 가까운 거리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까지 약 한 2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이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에브라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먼 거리의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 지역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그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였고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위는 사실상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하나님 왕국의 공무원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기업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11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이들이 내는 11조와 재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레위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한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단순히 레위인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훼는 레위인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8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단순히 어떤 면을 보면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의 증거입니다. 초태생이 속전을 내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헌신의 일들이 지금 현재 레위인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족장의 시대에는 장남이 부족을 대신하여서 언약의 책임을 지고 언약적인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가 어떤 혈통적인 장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장남의 위치에 둔 그 아들을 통하여 초태생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에 대하여서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다,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즉 초태생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인 그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은 자들의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인이 거류한다라는 이 단어는 나그네 되었다는 것입니다. 떡집에서 지금 나그네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성읍들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과 성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레위인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그 지파의 사람들이 돌보는 것은 언약의 율법을 귀히 여기는 삶이며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과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9장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뜨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즉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에 대하여 그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게 될 때 좀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합니다. 구약의 레위인이 마치 신약의 어떤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레위인의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레위인의 사역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역은 이미 끝이 났고 더 이상 그들을 통하여 성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땅의 성전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들은 유다 지역에서 흩어져서 이스라엘 모든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던 레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교회 사역자를 통해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두고 그 생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사역자는 끊임없이 율법적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 사역에 지속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의 교회에 사역자들에게 말씀에 사역자들에 대하여 생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들은 주님의 떡집에서 떡으로 생계를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계의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염려하는 것은 복음을 사모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 한 사람에 어떤 목사 두 사람에 대한 삶을 여러분들이 그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지파의 가족들은 이것을 잊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레위는 거류민이 되어야 하였고 베들레헴을 올라가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레위 청년이 자기 속에 오른대로 야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그들의 행위는 배교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버린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우리 중에 누구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라고 이름 짓는 모든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것입니다. 누구도 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단을 섬긴다, 바알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야훼 하나님을 섬김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 앞에 우리는 관심을 한번 가져야만 합니다. 때로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버렸고 야훼 하나님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복을 위하여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가족들은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이 그 사역지를 떠나서 에브라임 땅으로 가고 미가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미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오직 레위인의 성읍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과 29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너희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땅에 사역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땅에 레위인의 직분을 가지고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을 중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며 야훼 편에 설 자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야훼께 헌신된 자다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과 29절에 이에 모세가 집 문에서 이르되 누구든지 야훼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니 오늘 야훼께서 헌신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야훼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야훼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 소년은 하나님이 주신 지역을 떠났고 자신의 사역을 버렸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께 헌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브라임에서 미가의 집까지 갑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9절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네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 거해야 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류할 곳을 찾아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목자도 양과 양의 젖과 고기를 먹습니다. 사꾼도 양의 젖과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사명을 위하여 양의 젖과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사꾼은 생명을 위하여 양의 젖과 고기를 먹습니다. 사명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냐는 참 목자입니다. 이 레위는 생명을 위하여 사명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고 동시에 신부인 이스라엘의 신적인 남편인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레위는 미가의 아들의 대리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레위인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를 제사장으로 세워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오직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론의 자손인지 아닌지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디에도 그가 아론의 자손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둘째, 청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한 청소년으로 제사장의 율법에 의하면 나이가 30세가 되어져야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어린 나이 아이를 거기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들을 계수하라.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은 30세부터 60세 사이에 50세 사이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미가는 개인 제사장을 불렀고 레위는 응답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제사장만 줄 수 있고 제사장은 오직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무슨 권위로 제사장을 세운단 말입니까? 그런데 레위는 자신이 그 위치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로부터 생계를 보장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다 가족들은 그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는 사역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사역을 책임져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힘들고 때로는 쫓김을 당하고 때로는 그는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그의 사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은 인자로 오신 주님을 숨기지 않았지만 오히려 배척했지만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의 사역을 완성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완성한 사역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베들레헴으로부터 먹었습니다. 떡집에서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의 배고픔과 또한 핍박은 육신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본 것입니다. 배교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붙던 신실한 종이 있었고 그 신실한 종이 있는 그 백성들이 정말로 주님의 복을 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아래 늘 이 복이 있기를 기원해야만 합니다. 이 복을 소원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레위인들이 자기 사역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고 또한 헌신되어졌던 출애굽기 32장에서 적어도 헌신되어졌던 레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명을 버린 이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사역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또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기에 주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멀리하고 그 사역으로부터 변질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그 강단에서 말씀보다 오히려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그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오히려 세속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성도들이 말합니다. 설교의 시간은 강연이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그러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교회의 사역자들이 이런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역자들이 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제 생각합니다. 셋째, 율법이 사라진 곳에 배교가 일어나고 더욱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 청년은 자신의 사역을 떠났고 자신의 생계를 얻기 위하여 그는 의복 한 벌을 미가로부터 받았습니다. 의복 한 벌은 아론의 아름다운 의복을 모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아론의 겉옷은 영광스러운 성령의 사역에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레위 청년은 인간의 먹여줌을 기대하였고 성령의 나타나심보다 의복으로 자기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라진 곳에 자기 속인에 오른대로 행하는 일들이 더욱더 성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의 계명이 외치지는 곳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배교인지,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편을 따르는 것은 배교입니다. 레위 청년이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았을 때 배교한 백성들이 더 이상 말씀의 경고를 들을 수 없게 된다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미가를 보십시오. 사사기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야훼께서 이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만약 레위인이 참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레위인이 참 레위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말해야만 합니다. 나는 너희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비록 내가 너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너는 야훼 하나님께 돌이키려야 한다. 너는 야훼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 한다. 너는 오직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의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어디에도 이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레위인이 자신의 산당에 제사하게 되었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방식에 벗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너희의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 먹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을 드리고 십일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의 집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십일조를 드릴 때 단순하게 십일조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십일조는 도리어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진 금액입니다. 하나님께는 사실은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백만금을 갖다 줘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물질 세계 속에 안에 있고 그 물질 세계 안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십일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백성들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구제연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유다 가족들은 미가의 집은 율법을 외치지 못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레위는 자신의 직분을 버렸고 교회는 더 이상 율법의 말씀이 없고 참된 제사가 없고 오직 복을 받기 위하여 모인 백성들의 모습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배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교회를 유지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사역을 위하여 사역자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일이 지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의 말씀을 가진 직분자들이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배교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굶주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굶주리고 핍박 가운데 그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율법의 성취를 가져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의 터가 되어졌고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복이 있습니다. 이 주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복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분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가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복의 말씀이 주님의 교회로부터 흘러 넘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의 말씀을 위하여서 새초부터 새마을까지 있게 하신 그 교회를 유지하는 오늘날 참 지역교회를 유지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두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힘을 모두는 일들 앞에서 또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힘이 모두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명자들이 자기 사명을 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참 회개를 외치고 참된 교회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신자들의 기도는 더 넓어져야만 합니다. 신자들의 기도는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신자들의 기도는 더 길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교회의 회원으로서 정말로 그 교회의 확장을 두고 기도해 가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뛰며 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떡집에서 주시는 그 떡을 통하여 자기 생명을 유지하며 참된 복음이 여기 있다고 외치는 주님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는 보존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가 보존되기를 기도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만 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헌신해 가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의 교회는 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멘.